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6월 13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부주와 선지자 59장 이스라엘의 첫 왕 605, 606쪽을 읽어보라. 사탄은 대중의 규범과 관행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협의하는 일에 무법하고 비열한 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로 뒤집어 씌우려고 부와 재능과 교육이 연합할 것이다. 박해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들을 대적하고자 음모를 꾸밀 것이다. 그들은 말과 글, 자랑과 위협과 조롱으로써 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할 것이다. 거짓된 진술과 격한 선동으로 사람들은 백성의 감정을 자극할 것이다. 성경상 안식일의 옹호자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란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부족을 가리기 위하여 그들은 억압적인 법령에 호소할 것이다. 입법자들은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일요일 법령에 대한 요구에 응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어기게 하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전쟁터에서 진리와 오류가 논쟁하는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의심 가운데 있도록 방치되지 않았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선지자 왕 605.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2. 신자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에 대비해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3. 우리는 왜 예언의 고난에 더 집중하고 그것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언에 담겨진 더 큰 그림을 가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4. 요한계시록을 읽은 뒤 무섭다고 말하는 친구에게 당신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여 그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도울 수 있겠는가? 5.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거나 받아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 너도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안다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룻과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 문제를 대답하는 데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내주셔서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또 어려움을 월안해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만난 하나님은 기도했는데 이 전도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새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쁘게 인테리어가 됐지만 교회의 새로운 영혼들보다는 원래 기존의 몇 명의 개척 멤버들만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보내주실까 생각하면서 전도회를 기획했는데 카페 전도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카페처럼 인테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싼 가격으로 음료도 팔고 또 와플도 팔고 또 이렇게 하면서 먹고 또 게임도 하고 심리 테스트도 해주고 하면서 청년, 학생, 그리고 어린이,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성도들이 연합해서 서로 재능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꽉 채워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53명의 VIP들이 다녀가는 기쁨 참석하는 귀한 전도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기 위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먼저 질문을 던져보면 예수님께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의 행동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예수께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8장 2절에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기는 힘든 일입니다. 여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은 불치의 병으로 알려졌고 이 불치성과 혐오성 때문에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간주되었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랍비라는 호칭을 주로 썼는데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것일까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병을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원하시면 깨끗게 해주십니다는 말은 자기 질병의 치료에 대한 강한 요청이고 또한 신앙 고백입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에게 그래 깨끗함을 받아라 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고 하였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접촉하게 될 경우 그 의식법상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하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가 예수의 거룩하심에 의해 오히려 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문둥병자를 만지심으로 인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에 대한 예수님의 즉각적인 응답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였습니다.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치유의 사역이 예수님의 강력한 기도와 또 예수님의 고쳐주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때 문둥병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깨끗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문둥병자의 회복은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되었다고 이 말씀에서 8장 3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에 대한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라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4절에 있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아마도 주변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지만 이 일이 아직까지 복음전도의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내 모임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리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해서 문둥병 회복에 대한 공적인 판결을 통해서 그의 사회적, 종교적 특권을 회복하도록 하고 또한 모세의 예물을 드리라 한 것은 레위기 14장 4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문둥병에 걸려서 치유된 사람은 규례대로 예물을 드려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존중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둥병자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치유의 이적이 있었습니까? 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을 주셨죠? 예, 8장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누가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하시면 고쳐줄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본 일이 없다 하시면서 기이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이 여기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많은 이적이 있었지만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이 고백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이방인 세계에 장차 일어날 구원의 전 세계성에 대해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치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순종을 들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순종을 들게 됩니다. 또한 저물매 귀신 들린 자도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이 이 병 치후에 놀라운 그 기적에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적용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새 치유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치유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왕적인 권능을 드러내신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치유의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들어온 인간들의 고통과 신음에 몰아가게 한 온갖 질병으로부터 단지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죄악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치유로 인하여 정말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이 이적은 모두 믿음 말씀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한 백부장의 믿음처럼 오늘도 마음과 또 몸의 병에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가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오늘 필요한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문둥병과 또 죽을 질병과 귀신 들림과 그리고 열병을 고치신 놀라운 이적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늘 저희의 주님이 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육체의 질병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직 말씀으로 고쳐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영혼들에게 치유의 이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사업을 속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손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친구. 친구란 말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을 친구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에 대한 격언들도 있습니다.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저에게도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친구들 가운데 가장 그리운 친구들은 역시 고향 친구입니다. 함께 발가벗고 섬진강에서 묘을 감던 친구들, 겨울이면 산으로 토끼머리를 다니던 그 친구들, 그 친구들과는 추운 겨울밤에 이불 속에서 웃고 놀아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이 한없이 그립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 친구들이 더욱 보고 싶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평범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와 친구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우주의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과 친구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이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과 우주의 왕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는 우상 숭배가 온 땅에 편만했던 시절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온 땅에 흩어진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웬만하면 정신을 차릴 만도 했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또다시 이르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인류와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율법을 보존하는 보존자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를 것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미신과 우상이 편만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랐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사회에는 우상 숭배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셈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들까지도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어머니도 마땅히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과 하란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생활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금방 예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참신앙을 지킬 남은 머리를 만들어야 하셨습니다. 아담,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 셈을 거쳐 계속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야 될 사람들. 결국은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참신앙을 물려줄 사람을 만들어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어내신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가 되었다. 우상 숭배는 사방에서 그를 유혹하였으나 허사였다. 신실치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신실하며 만일하고 있는 배교에도 부패되지 않은 채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편만한 세상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밀려온 온갖 유혹에도 큰 바위처럼, 거대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던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갈 때 그것을 보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에녹을 다시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를 다시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기로 결심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짐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도 끝내는 견딜 수 있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짐을 맡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남은 무리,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질 신실한 사람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이 짐을 감당할 만하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비록 못 살고 못 배우고 잘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일곱 교회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리 뜨뜻 미지근하고 부족함이 많아 보여도 결국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3대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복 가운데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브라함만큼 큰 민족을 이룬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고, 야곱이 낳은 열두 아들은 열두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 고센 땅에 살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은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창대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복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복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든지 제가 가는 곳이 복을 받는다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 주변에라도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원임덕에 나팔 분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원임덕이 덕 본다고 이웃 잘 두어서 복을 받는다면 이것도 참으로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복은 그의 후손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의 후손에서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관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관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3대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은 무조건 주어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까지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희생이 뒤따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치른 희생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족과 친척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과 친척을 떠나라는 명령은 굉장히 가혹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웃었습니다. 동고동락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지켜주고 함께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헤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족과 친척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미 우상 숭배의 관습에 젖어 당시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데 그들은 방해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는 가족과 친척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부터 갖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희생은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주변 가까이에는 고향에 댐이 생기는 바람에 졸지에 고향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들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실향민이라고. 그렇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속초시 청우동에 가면 아바이 마을이라는 곳이 있지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 북녘 동포들은 이 아바이라는 마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바이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1950년 6.25 사변 때 정든 고향을 떠나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남한 사람들, 북한의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속초인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북녘, 고향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 땅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며 자기들끼리 행사를 갔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고향을 떠난 실향민들의 애환을 그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37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나라 잃고 고향 잃은 유대인들이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을 끌려가 그리운 고향 산천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애달픈 마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던 열일곱 먹은 요셉도 애굽의 상인들에게 끌려가면서 자기가 살던 고향 산천이 보이는 곳을 지나갈 때 그도 슬퍼 아버지와 고향을 생각하며 목 놓아 울었다고 이혼의 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들의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난 곳입니다. 고향에는 가족이 있고 친척과 친구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고향에서는 잘못도 감추어주고 덮어줄 수 있는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정든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곳은 이미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우상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곳은 없었습니다. 어디로 눈을 돌려도 사방이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혼의 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로서 그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의 초기 생에 교제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다. 친족과 친구들의 감화는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고자 의도하신 훈련에 방해가 될 것이었다. 이런 시험, 이런 가혹한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선택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한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의심하거나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 하고 곧장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떤 곳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토지는 비옥하고 기후는 적합한지, 양과 소떼를 기르기에 풀은 충분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친절한지 아니면 사나운지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곳의 조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곳이 어디 있는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요 그가 살 곳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126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외부적 증거가 조금도 없는데도 그 약속을 믿고서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으로 따라가고자 나아갔다. 2003년 4월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미국 유타주에 있는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에서 암벽을 타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론 레스톤이고 그 당시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그는 콜로라도에 있는 14,000피트 이상의 봉우리들을 이미 정복했고 알래스카 등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암벽을 타던 중에 1,000파운드 되는 엄청난 큰 돌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피하다가 그의 오른손이 그만 그 돌 밑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 팔을 빼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서 5일이 지나갔습니다. 구조대는 오지 않고 물도 음식도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위에 깔린 자신의 오른쪽 팔을 절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등산 가방에서 포켓용 나이프를 꺼냈습니다.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깔려있는 자신의 오른팔의 살점들을 조금씩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팔은 불 속에서 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얀 뼈가 드러날 때까지 그 고통스러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위에 깔린 자신의 오른쪽 팔을 잘라낸 후에 팔을 지혈하고 밧줄을 타고 60피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 다시 8km 20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을 지나던 두 사람의 등산객을 만나 도움을 받은 후에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었습니다. 구조 헬기 조종사는 말했습니다. 만약 레스톤 씨가 자기 팔을 절단하는 그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우든이라는 미국의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생 동안 마치 가장 쉬운 것을 선택하듯이 가장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이 시대, 이 땅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믿음의 결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희생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지의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그가 살던 갈대우리에서 거부였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의 식구들은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출발부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처음 갈대우리를 나올 때는 아버지 데라도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동생 나홀과 그의 가족은 아예 처음부터 따라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하여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그의 아내 사라와 동생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자신을 비롯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목적지를 알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도착한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조와 선지자 128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아침 저녁으로 희생제물을 드렸다. 그의 장막이 옮겨갔을 때에도 제단은 남았다. 후년에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이 제단이 있는 곳에 왔을 때에는 언제든지 저들 앞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곳에 장막을 칠 때에는 제단을 수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둘도 없는 친한 친구 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 역사에 일어날 모든 일을 의논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했듯 우리도 좋아하는 친구를 만듭시다. 그런 믿음, 그런 희생, 그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둘도 없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